앞으로 8주 동안 주일 설교를 전하게 될 김성대 목사입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예림교회 목회를 만 70세로 정년 은퇴하고 올 1월 1일부로 양정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교회를 은퇴하면 출석할 교회가 마땅치 않습니다. 초신자나 평신도가 교회를 찾아가면 대환영인데 목사가 출석하면 담임 목사가 안주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교인들 빼돌려 가지는 않을까 눈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뒤에 어느 교회에 출석할지 많이 고민하던 중에 양정교회가 딱 떠올랐습니다. 서수관 목사님과는 분당 창조교회에서부터 함께 사역했고 이후로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어서 담임 목사 눈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제가 은퇴하면 양정교회 등록해도 되겠느냐라고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서목사님이 안식일 동안에 설교를 해 줄 수 있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안 해주면 등록 안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개월 동안 양정교회 주일 강단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정교회 강단에는요 여러 번 서서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신문수 목사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오후 찬양 예배에 무려 5번이나 초청받아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12년, 14년, 16년, 2020년까지 모두 5번 강단에 섰습니다. 이제 구성전이죠. 여기 새 성전에는 제가 처음입니다만은 찬양대 헌신 예배로 3번,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2번. 또 오늘이 마침 여전도의 주일이라서 아마 제가 은퇴 안 했으면 오늘도 부름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고 해도 이렇게 같은 교회에 5번까지 부르는 경우는 아마 한국 안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를 5번까지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잘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정교회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실 겁니다. 자, 설교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5번이나 이제 오늘부터 또 8번 더 양정교회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제 스스로가 내린 결론입니다만 그 이유는 제가 인물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만 아멘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인물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물은 인물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대충 보아도 인물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서수관 목사님 인물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수관 이름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수관, 빼어날 수, 볼관, 보기에 빼어나다. 한마디로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름부터가 서수관 목사님의 인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은 저를 이렇게 양정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것은 인물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부터 8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마게도냐라고 불리는 지역의 주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청 소재지 정도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극렬한 방해에 부딪혀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 남쪽의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에 정착한 이후로 바울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등살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참다 못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3장 5절입니다.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곧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뒤에야 바울이 그제야 아 이제는 살 것 같다 한시름 놓았다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한시름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깊이 걱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그 표현 방법이 세상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일 먼저 바울이 느끼는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들 편지들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 때문에 바울에게 근심을 끼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대놓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은 또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큰 기쁨을 바울에게, 바울과 함께 하는 동역자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통한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대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모든 기쁨들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부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 하며 이 우주 안에서 지구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운행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움직인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마음의 일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기쁩니까? 취직해서 기쁩니까? 승진해서 기쁩니까? 아니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기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기쁨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자식이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아내나 남편이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심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고 오히려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일 먼저 바울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드린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감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10절에 보면 심히라는 헬라어 휘페렉 페리스는 단어 세 개가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 뜻이 보통을 훨씬 초월하여 엄청나게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보통을 훨씬 초월하여 엄청나게 주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했을 때는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갈 길이 막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아예 포기하고 있을 때에 수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할 때 우연히도 전혀 예기치 않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도 간절히 보통을 훨씬 초월해서 엄청나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더욱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 것을 강요합니다. 새벽 기도회다, 철야 기도회다, 모든 기도회를 참석해야만 기도가 쉬이 응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으로 기도할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절구절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구하는 자일 뿐이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를 통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대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참는 사람인데 너무 힘드니까 고질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열심히 뜨겁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제 그만 됐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훌륭한 대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바울은 수시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방문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안수집사로 봉사했던 서울 둔촌 아파트 교회 다닐 때입니다. 교인 중에 너무 착하고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믿음이 좋은지 집사인 줄 알면서도 직장에서 그분을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장염에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신장염이 심하면 신장투석을 받으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날마다 모여서 집사님 제발 살려주시기를 정말 뜨겁게 열심히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만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더랬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 집사님이 죽은 것이 교인들 기도가 부족해서 정성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인들의 믿음이나 기도에 열심히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늘나라로 불러가신 겁니다. 즉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즉 악을 써서 내 소원을 쟁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케르 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기도하는 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를 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거나 이루지 않거나 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저놈들 그냥 두면 다 지옥불에 빠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대로 인생이 순탄하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수정해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바울의 기쁨을 나누었고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 재림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5장까지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꼭 마지막 절에서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또 2장 마지막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마지막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 후반부부터 5장 전반부까지는 전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 23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언급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되기를 또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완전히 재림 이야기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진짜 목적은 재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보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권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바울의 권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12절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13절의 믿음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권면했던 겁니다.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이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 세상 사람들 심지어 미운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이나 가족 친구간의 필리아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당신을 바다까지 낮추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희생하고 낮아진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희생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죽어도 같이 있기 싫은데 사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지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섭리가 아니라요,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수억의 경쟁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80억의 지구 인구 중에서 5천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것도 이게 보통 운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80억 사람 중에서 여기 한 150여 명 남짓한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년의 인류 역사 중에서 이렇게 2023년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봐봐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삼국시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났어요. 이게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이것만 해도 기적인 거예요.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수천 수만 년의 역사 중에서 같은 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도 기적인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부산 양정교회 예배당 안에서 바로 옆에 앞에 뒤에 같이 앉아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어째 내 옆에 앉아있어? 아이고 놀래라. 놀래야 돼요.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하고 같이 앉아있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던져진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그러니 기적이죠.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해도 모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알 곁에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운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 가까이 붙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은 맨날 붙어 있는 그 진상이 끝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오늘도 가면 있고 내일도 가면 또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라고.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우리 곁에 붙여주시면 참으로 좋을 텐데, 왜 우리 마음에 안 들고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리 곁에 붙여주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만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까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까지 사랑할 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그런 사람을 우리 곁에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참으로 성격이 좋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붙여주셨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만한 사랑의 능력을 이미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즉 더 이상 사랑의 훈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씨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곁에 참으로 좋은 사람만 붙여주신 이유는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사랑할 만한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내 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으로 성격 이상한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나에게는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만한 사랑의 능력이 아직 안 되고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연습하라는 뜻에서 그런 사람을 붙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진상 보시면은, 아, 이 사람까지도 나에게 사랑할 만한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붙여놓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내가 임의대로 떼어내버리고 그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생각대로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가면요, 하나님께서 저놈은 더 큰 훈련을 받아야 쓰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심한 진상을 두세 명 더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훈련 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어떤 종류의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임을 믿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내 옆에 안 있으면 좋겠는 사람이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권면으로 사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권면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재림에 대한 사실보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재림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재림에만 관심을 둡니다. 날짜에 집중하고 장소에 집중합니다. 그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짜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진실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현재 오늘 이곳의 삶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떠날 필요도 없어요. 그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재림신앙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의 삶에 조금도 흠이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삶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기를 강구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지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면 기쁨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임을 믿으시고 그 기쁨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보통을 훨씬 초월해서 간절히 애절하게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 안 됐어요. 생각지도 않게 오랜 뒤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보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권면했습니다. 재림은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넋을 놓고 예수 오심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목 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예수님 언제 오셨지? 몰랐네. 그런 정도로 하루의 삶에 집중하면서 예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불어 하루하루 세상과 구별된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만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하며 거룩함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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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해. 같은 깊은 빛 주님같이 금과 같은 깊은 우리 모두 함께 깊은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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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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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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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쁨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모두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다짐으로 거룩함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2023년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회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양정교회 위에 속한 권석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새롭게 펼쳐지는 2023년의 삶의 발걸음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